안녕하십니까? 참된 신앙을 찾아서 함께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소, 복음의 유일한 청사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눠주실 형제님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성소와 복음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성소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성소와 복음의 관계를 언제 처음 깨달으셨고 또 그때 경험이나 생각은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는 신앙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처음 이렇게 장로교라든지 아니면 성결교라든지 이제 이런 교단을 거치면서는 예, 성소 제도에 대한 그 가르침 자체가 거의 이제 들어보기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교파를 거치면서 이제 진리를 계속 찾는 과정에서 제가 이 그 성막에서 얻은 죄삼이라는 책을 처음 이렇게 보면서 성막의 성소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제 그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려진 성소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의 도 그 안에서 보통 가르치는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거기서 완성을 이루셨다. 이제 그런 기초적인 그 틀을 갖고서 성소 제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그 성경에 있는 정말 그 성소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생애의 빛을 이렇게 만나면서 생애의 빛에서 이 가르치는 이 성소에 대한 이 그 복음을 듣고서 제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면 나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토대로 갖고 있었는데 이 성소 제도에서 진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마련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가르침들은 이미 다 완성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이 사실상은 성장하지 못하고 더 전진하지 못하고 더 완전한 데까지 이제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신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르침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성소제도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했죠. 그리고 물뜸에서 우리가 죄를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로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결국은 지성소까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가서 영원하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완전한 믿음까지 나가는 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니까 이게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시작일 뿐인데 이걸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내가 믿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 진리를 따라 연구를 하면서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주 더 깊은 삶의 회개의 경험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 진정 이해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예. 네. 저는 선교사님 그 경험을 좀 듣다 보니까 저도 그런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고민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성소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책을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오면서 성소 제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거 지루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항상 모세 오경을 못 넘어가고 끝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넘어가 버리고 그랬는데 왜 이런 성소 제도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만 하다가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죄의 문제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병국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죄를 승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존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아, 참 이게 왜 그럴까. 물론 이제 제가 너무 말씀에는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에 혼돈되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소와 복음의 그 관계에 대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아, 이렇게 분명한, 복음이 분명한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혼동되고 또 오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시편 77편 13절에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 하나님, 당신의 도는 성소에 있나이다. 주와 같은 큰 신이 누구리이까?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성소라는 부분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에 있거든요. 보니까 사실 이 성소를 알면, 복음을, 이 성소를 알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지를 않게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사탄이 이런 부분을 장난을 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말 이 성소를 공부해 보니까 이 구원의 도가 성소에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이거를 제가 저도 인정하게 되려고, 이 시편 기자처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정말 찾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방법으로 인류에게 성소 주제도를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릴 때부터 다니고 20대 후반에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때의 그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아주 추악하잖아요. 지저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절제된 규칙적인 그런 삶도 아니고 무질제하고 방탕하고 그런 더러운 삶 속에서 복음은 정말 깨끗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볼 때 아주 정결하고 절도 있고 규칙적인 어떤 삶,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그런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막상 신앙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거룩함하고는 내 자신이 멀다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삶 자체도 아주 거룩한 삶이고 의로운 삶인데 나는 복음을 쫓아서 세상에서 이제 나와서 정말 믿음대로 주님을 쫓아 사는데 왜 나는 거룩한 삶에서 이렇게 나아가지 못할까 이런 데에서 거의 십몇 년을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끄심 속에서, 성령께서 이끄심 속에 강병욱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 성소의 삶에서 우리가 성소 안에 첫째 칸에 그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소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성소 제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 이 땅에 주신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제도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나는가를 알려주는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맞춤 교과서지요.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는 교과서가 있음으로써 쉽게 배울 수 있는 이 교과서 같은 이 엄청난 하늘의 교과서를 우리 이따 지상에다가 주신 것이 성소제도라는 것을 알고 그 성소의 어떤 제도 속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교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제도 하나하나가 내 삶 속에 적용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추구했던 거룩한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성소는 복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온전한 복음을 깨달지 못했었죠. 처음에 그냥 마냥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는 그것으로만 알았지 참된 그 속에 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성소의 어떤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성소 제도를 모르니까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지 못했고, 구원이라는 것도 어렴풋이 안개 낀 상태에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방황했었죠.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데 성소 제도를 통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이게 와닿으니까 외적인 어떤 그런 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내 내면적으로 체험이 되는, 살아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이렇게 운행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직접 나를 이끌어 가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실제라는 거죠. 그게 성소 제도의 우리 아까 전에 형제님께서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에는 성소 제도와 성소를 만드는 것과 성소 제도 안에서의 제사가 너무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걸 보면은 그 속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이 성소 제도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고 싶더라고요.
이전에 그 제가 생애의 빛을 알기 전에 일반 개신교회 때는 그냥 성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개념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 찢어진 게 뭐냐면 그냥 성소가 파괴, 성소가 그냥 완전히 찢어졌어. 성소가 이제 파괴됐다. 이제. 그런 성소 제도의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그런 존재 이유가 다 없어졌다. 그렇게만 이제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는 뭐 구약에 있었던 건데 구약에 제사 지내던 장소였고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에 있을 때도 이 성소 제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도 못 느꼈고 그냥 성소도 그냥 구약의 어떤 율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눈뜬 장님이었죠. 이렇게 일반 개신교에서도 성경을 봤지만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안 보이던 게 막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성소가 있다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이 구약 그 지상 성소는 모형이었고 하늘에 이제 실제 성소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라 해갖고 이제 모세가 지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도 성소가 있어? 야, 이거 무슨 얘기지? 하면서,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도 성소가 있다는 그 성경 구절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소가 이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든 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건가에 대한 어떤 그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청사진. 그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러니까 성소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인류를 어떻게 구속해 가신가를 성소 안에 담겨놨다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성소를 공부하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고 내가 어느 지점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지점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 청사진들을 제가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성소가 이렇게 성소뜰이 있고 성소 처체관이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제 신앙은 이 성소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 죄를 사해 주셨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완전히 그 성소를 연구하니까 성소뜰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성소 처체관에서 그 죄를 버리고 포기하는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성소까지 가서 죄가 도말되는 대속죄일의 경험, 죄가 도말되는 그런 경험이 남아있는데 이 성소들에 딱 발이 묶여갖고 난 구원받았다 이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소를 통해서 알게 됐고 일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소를 깨달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언들 이런 것도 쫙 풀리는 걸 제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이 작은 불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소를 훼파했다 이거죠. 그 성소를 왜 훼파했냐. 근데 교회는 예수님이 성소를 훼파했다고 가르치고 있죠. 성소를 시장을 지켰다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 진리를 훼파하는 저 그리스도 세력이 성소를 훼파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성소에 딱 담겨있는 그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깨달으니까 이 사단의 대리자 저 그리스도가 성소를 왜 훼파하려고 했는가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그게 진리에 회파된 내용들이 어떻게 회파되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성소들을 허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 것을 이 각종 행사나 의식 같은 걸 행함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성서 첫째까지 예수님이 대대상으로 중보자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유일한 중보자인데 거기다가 마리아나 뭐 교황을 심어놔갖고 예수님의 중보자의 위치를 또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안에 들어있는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 죄의 도마를 경험해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에서 율법을 그냥 삭제해버리고 이 진리를 성소를 깨달으니까 예언적인 측면에서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진리를 어떻게 해파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진리를 어떻게 회복 성소가 회복되는 게 이제 진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나 예언적인 안목도 열리게 되고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2013년 8월에 이 생애비스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여러 교회를 사실은 진리를 쫓아서 옮겨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 진리를 찾아서 옮겨다녔다라는 게 저는 이게 복음서를 깨닫고 이 복음서대로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는 아주 상위 클래스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긍휼의 마음도 많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우월한 그리스도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생애비스에 딱 들어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굉장히 깊은 사실은 큰 회개를 하게 됐는데 보니까 생애비스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무엇을 제가 보고 그걸 깨달았냐면 사실은 이 성소를 보고 성소를 읽고 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소를 읽고 나서 성소의 그 뜻을 깨닫고 나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성소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정말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데 성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소의 개념은 꼭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 예, 저는 참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되는 것만으로 사실은 끝나버렸거든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잘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서 그 성소 막 성막 안 뜰에 있는 성소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그 번제물을 제사 드리는 그것만 우리는 아직 사실은 성소 첫 번째 칸이나 시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서라도 번제단에서 드리는 그 번제물의 그 번제 절차만 봐도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것인지 죄를 우리가 어떻게 도말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그거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양에게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만으로 내 죄가 씻은 걸로 그걸로 끝나버렸거든요. 지금 우리의 신앙들이 그렇거든. 그래서 참 그 성소의 지성소까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죄라는 것은 아주 완전히 도말을 해야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네. 성소와 이 복음의 관계를 깨닫게 된 경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진짜 이 사탄이 성소 진리를 없애고 싶을 만큼 그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니까 복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성소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 다른 분들과 대화해 보신 경험 있습니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이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소에 대한 이해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아까 이제 형제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이 영적 경험의 위치를 성소를 이렇게 배워보면 사실상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뜰 밖에서 헤매고 있는지 아니면 양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문을 열고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금 제사장 앞에서 지금 서성거리며 내가 죄를 고백할까 말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백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 양과 함께 죽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물을 씻고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죄를 이기며 살고 있는지, 이거는 성소 제도를 조금만 비춰보면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보면 정말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귀가 이 성소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역사였구나 하는 생각이 내가 금방 딱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복음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그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구원이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복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성소 제도 자체가 구원의 도인데 거기에서는 양과 함께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피를 그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주신 것은 아는데 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번제단에 죽는 경험이 없어요. 정말 자기 내장을 잘라내고 그 껍질을 벗기고 각을 치고 안에 있는 모든 내장과 이걸 씻어가지고 물로 씻어서 태우는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그 죄를 정말 회개하고 정말 자기의 속 안에 있는 감추었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자기가 끝까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번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져 없어지는 자아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 그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영적인 경험이 없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었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한 번에 단번에 해줬다, 그게 지금 현재 모든 그 거의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왜 십자가에다가 다른 걸 더 보태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실질적으로 지성소의 삶이거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를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와 이거는요 완전히 율법주의자로 몰아버려요. 그것을 못 넘어요 대부분. 그런데 왜 그게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성소 제도를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시대 다 폐해버린 거 거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가 폐해지면서 하나님의 계명도 다 폐해버린 거예요. 그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 사단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세대주의라든지 여러 잘못된 이 성소 제도를 회파한 사단의 역사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데 삶에서 뭔가 항상 목마르고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실 때 그 얘기했던 중에 하나가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는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죠. 이 성소들에서 그 칭의 경험을 하고 십자가로 죄를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이 폐졌다고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안 돼. 성소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서고 있다는 예언이 이 시대도 성소를 딱 보면 그 예수님의 예언이 이 시대에도 딱 막 적용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 제도인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쫓겨난 그 아담에게 그 아담이 어디에 에덴 동편으로 가서 거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편에선 두루도는 화염금을 두면서 그룹들이 생명가로 나오지 못하게 지켰다고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바로 그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 제대고 나오면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벨의 제사를 검량하는 거 보면 그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검량했다는 걸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성소 제도가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모세로부터 이렇게 성소 제도라는 어떤 그것이 확인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성소 제도를 모르니까 자신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침 그 가운데 대부분이 목회자들은 신학을 배운 상태에서 신학적으로 구원관이라든지 또는 칭의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20몇 년 동안 성소에 대한 가르침을 아예 레위기는 거의 안 하죠. 설교 가운데서 그냥 겨우 해봤자 한두 구절. 그러면 출애굽기에 그 성소를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 안 하죠. 그냥 예물을 하나님께 성소를 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금은 보화나 여러 가지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즉 헌금 강요하는데 써먹는 구절로밖에는 쓰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볼 때에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성소의 제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파괴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연구를 안 하고 성도들도 목사님들이 주는 그 설교라든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레위기는 그냥 건너뛰어.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건너뛰어서 읽으라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민수기도 못 넘어가고 내 그냥 그것 걸려서 걸려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사 제도라니 성소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었죠. 구약에서는 그것을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왜 아담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율법의 그 위대함과 그 율법의 주신 그 목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성소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이 출애굽기 그 24장부터인가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성소 제도를 다 들어있는데 그걸 아예 안 가르치죠. 뭐 3, 40년 장로님들이나 50년 이렇게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도 성소 제도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의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늘 이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 이끌심이 늘 있지만은 거기에서 머문다는 거죠. 마치 당자가 지엄 열매 먹고 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 돌이킴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대부분 이제 주님 앞에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상거가 멀지만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그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었을 때 그때가 거듭났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가죽옷을 옷을 벗기고 무화과 옷을 벗기고 가죽옷을 입히듯이 아버지도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누더기를 벗기고 좋은 옷을 입히라 그러잖아요. 그 의의 옷을 입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와서 탕자를 끌어안고 막 탕자는 그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으면서 내가 이제는 아들로 감당치 못하고 나 품꾼으로서 날 하면서 고백하지요. 그 죄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해요. 저도 십몇 년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의의 옷은 안 입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형제님도 아버지 품에 있다 이거야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셨다 이거야. 입 맞춰줬다 이거야. 근데 정작 의의 옷은 안 입었더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이 성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그것은 성소, 보통 성소 제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성소 성막, 첫 번째 성막에서 죄인이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딱 있으면서 그 죄인에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양을 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죄를 죄인이 머뭇머뭇할 때에 하나님의 의에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걸 얘기하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그 안아주면서 받으시는 건데 의에 그하지도 아직 못한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스에 그런 게 있잖아요. 부르심에,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또 의롭게 하심을 받고 의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영화롭게 됐다는 그런 3단계 어떤 구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의롭게 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모든 교회가 언제 영화롭게 되겠어요? 이건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제 경우에 보더라도 늘 부르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양 가지고 갔다가 잡지도 않고 돌아갔다가 잡지도 않고 성막 앞에 머물다가 갔다가 그 의의 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나이가 오라고 와서 짐을 달라고 번제단에서 짐을 태워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머물러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에 이 성소 제도가 우리 형제님처럼 사탄의 기만 속에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르심 속에 부름 받았으면 그게 끝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그 성소 제도를 깨닫고 나서 이제 주변 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척 같은 경우는 친가회가 다 합쳐서 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데 그분들은 성소의 개념을 몰라요. 목회자인데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또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성소의 개념을 몰라요.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의 개념은 단지 어떤 성전을 지어놓고 그 제사 예물을 바쳐서 그 제사 예물이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제사함이 우선 가장 성소의 개념에서 죄가 들어가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제사함이 가장 큰 것인데 그 제사함이 아니라 성공신앙, 번영신앙 예, 이런 걸로 이게 자꾸 이 신학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배에서 설교하는데도 이 목사님들은 대부분 번영신학으로만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죄의 문제는 어떤 자기를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과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이 그렇게 느꼈듯이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개신교인들은 성수로 따지면 성막 안에 그냥 들어와 있기는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랬는데 번제나. 예, 양을 번제로 드리진 않고 있어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머물러 있으면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려고 하거든. 예, 단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뵈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 4에 죄를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우리 저기 자매 친척분 한 분하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좀 통화를 하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한참 본인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 너무 뜨겁다 이게 전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참 들어주다가 성경에 보면 이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어야 된다.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계명과 죄는 완전히 죄를 판단해 주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을 준수하면 죄를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요? 나는 죽어도 죽어도 죄를 이길 수 없던데 야, 참 대단하시네요. 나를 아주 교만한 자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교만한 거다.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인간은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아무리 예수님께 부르짖어도 죄를 못 이기는데 당신은 죄를 이긴다고 하니,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 뒤로는 전화를 안 하십니다. 예, 현재 실정이 예, 이런 실정입니다. 예.
네, 저는 그 SSTV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충돌하신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충돌이 됐어요. 여기가 뭐 복음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이제 저는 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런 복음적인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특별히 저를 반대를 하셨는데 굉장히 걱정하셨거든요. 이단에 갔다면서. 근데 이제 제가 성경 말씀으로 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말문이 막히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직접 못 하시고, 그럼 경준아 네가 저기 어떤 장로님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라 이러시. 굉장히 이제 좀 영적으로 이렇게 영성 있는 그런 분으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너랑 대화해서 인정해주면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장로님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복음이 타협됐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같이 들으시면서 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성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어머니는 그때 같이 안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말하니까 어머니도 할 말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날 교회에서 성소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이 복음이 많이 타협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더 이상 말은 못 하시고 또 다른 분을 추천을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도 맞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성소에 대해서 너무나 안 가르치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 바이블 카페 찾아오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성소책을 보고 오신 거예요. 성소책을 이렇게 보고선 너무나 이 복음이 분명하다면서 자기 동료한테도 좀 나눠주고 싶다고 좀 더 얻을 수 있냐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소를 올바로 알면 복음도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소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이제 대화해 보신 경험을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성소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소제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먼저 성소가 갖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 때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사실 그때부터 성소가 시작된 거죠. 아담 범죄 전에는 사실은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원래 항상 영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은 아담이 범죄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장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의미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삶과 죽음에 있어서 인간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인간들에게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소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을 시켜주시기 위함으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시절로 돌아가는 그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 중개소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성소이고 이 어린 양이고 그의 모형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건데 그래서 성소제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최종 종착지가 이제 영생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시 사는 것. 하나님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 이전 시절로, 범죄 이전 시절로도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게 사실은 지성소의 개념인데, 그게 참 성소가 갖는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이제 번제물이 필요하는데, 이를 우리가 이제 중보자 예수님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 있죠. 근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이 성소에서 이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제가 전가되었듯이, 이제 그거를 상징해서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 범죄 이후에는 양으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형식적인 성소제도 없이 영적 제사, 영적 성소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의 수산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다. 예, 저는 그렇게 성소 의미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성소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을 요거 두 번째 이 성소에 대해서 찍는데, 지난번에 한번 교리적인 측면을 좀 다루어서 좀 내용이 도움이 될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측면보다 우리 경험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소 제도가 왜 중요하냐? 정말 이 시대는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유는 저는 물론 뭐 다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그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그 삶을 그대로 말씀을 순종해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조사를 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이 성소제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역사시대 때 시대적으로 보면, 물론 역사시대 때 믿음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물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 심판이 끝나고, 지금 이 시대는 대속죄의 시대라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지금 하늘에서,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다니엘서 8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대속죄의 일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얘기하면 막 무서워해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또 받아? 이미 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은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의 동기를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까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죄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경험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건 사단의 참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이렇게 정말 타락하고 연약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바쳐서 거룩한 생애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사실상 온 우주와 천사들과 이 타락한 이 거민들과 그 타락한 사람들과 모든 존재들 앞에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는 실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을, 그들 구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심판을 하시는 일이 조상 심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별을 받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너무나 사실상 엄숙한 일이긴 하지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혹 우리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버리지 않은 또한 포기하지 못한 또 어떤 의미에서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 경험에 봐도 그렇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정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길상께서 책을 펴시고 지금 낱낱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그냥 죄를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사실상 저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성수제들을 깨닫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이 대속죄일에 이 빛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저의 마음은 또 여전히 나는 대속죄일을 살아가는 매일매일 그런 경험 안에 있거든요. 아직도 저는 정말 내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육신의 유혹 또 외적으로 다가오는 그 유혹들이 있어요. 때로는 막 그것 때문에 어지러워요.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쳐다보거든요. 거기에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앉아있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고 있고 또 넘어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일어서서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내 마음속에 단 하나의 죄도 갖고 있지 않기를 저는 정말 원하거든요. 그 경험 안에 정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성소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성소제도가 참 중요하죠. 지금 성교사님께서 개인의 삶의 경험을 들어주시면서 성소 안에서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속의 경험이거든요. 구원의 노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그 구속의 경륜이 성소 안에 담겨있고 사람들이 성소 안에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성소 제도를 왜 알아야 되냐 간단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생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소 제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생은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영생을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아 예수님 알아요. 내가 이경준한테 알아요 그럼 그게 아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형제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가치를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사상을 품고 있고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그걸 공유할 때 제가 그 형제님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을 아는 게 그냥 우리가 아 예수님 알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시는가 그 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다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게 성소하고 결부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표상들과 그 구속 표상 속에 구속의 경륜이 들어 있잖아요. 성소들에서 칭의의 경험을 하고 성소 차측관이 와서 그 안에 그 은금 기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또 촛대가 있고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구속의 경륜에 참여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아까 성교사님 굉장히 경험하셨지만 제 도말 경험이거든요. 그것이 내 속에 품문제가 하나도 남아있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제가 도말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소망들이 지성소의 경험이거든요. 이런 사역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냥 아, 내 구주 나의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이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업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간을 어떻게 구속을 하시려는 것들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가 성소 안에 다 담겨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성소 제도를 아는 것은 우리 구원과 멸망을 당락짓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성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정말 마지막 시대의 결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 첫째 천사가 나오죠. 이 그 마지막 이 땅에 전하는 최후의 전할 그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또 보니 하늘에 천사가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땅과 하늘과 물들과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런 메시지가 계시록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전해질 그 마지막 그 자비의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 안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복음의 또 핵심이 뭐냐? 바로 성소라는 거죠. 이 성소를 알아야 마지막 때 증거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이 바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날의 기독교의 복음이 타협됐다는 거거든요. 변질되었다는 거. 이런 변질된 복음 따라가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냐? 이거는 뭐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지만 최초에 제정돼서 변질되지 않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변질되지 않은 원시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에덴에서 제정됐고 모세시대 때도 그리고 예수님 초림 때도 이때도 한결같은 그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복음이 뭐냐? 성소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변질되지 않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참된 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제 증거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예언이.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성소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결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의 도가 성소에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아까 우리가 이제 경험을 다 이야기를 나눴는데 충돌이 있는 이유는 그 진리와 다른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탄의 기만이 절정을 이루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자기가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마귀도.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무리를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했는데 바다 모래는 이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 위에서 용이 싸우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용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려면은 뭐 어떻게 맨몸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성소를 몰라도 복음을 바로 알려주는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면 돼요. 근데 성소를 바로 알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복음의 유일한 청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대로 이 성소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의미에서 직결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제사장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특별히 또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막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막 바위가 떨어져라 이렇게 산이 나를 가려라 이럴 정도로 그 진노의 날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에 그럼 과연 누가 서는가? 대속죄 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죄가 있다면 그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말 죄가 정결하게 씻겨진 그런 사람들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소 진리를 바로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